오늘 설교의 주제는 위로인데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요즘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구약의 탁월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권고하셨습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책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끝에 위로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책망을 허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책망을 받으면 책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친 다음에 후가 어떤지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끝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책망과 하나님의 책망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상심하고 또 불안정하고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좀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요. 불과 한 10년 전하고만 비교해봐도 요즘 사람들의 기분은 급격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괜찮다가도 갑자기 나빠져요. 그 갑자기 나빠지는 이 속도나 환경에 이 특별한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요즘 사람들은 급격하게 기분이 상하는 것을 보면 위로가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위로가 필요하고요. 가족을 잃었거나 환경적인 특수 상황에 있는 분들도 위로가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로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위로는 한 방에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낙심에 빠져있던 사람이 한 방에 힘을 얻어서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고 그동안 잊고 또 잃어버렸던 꿈과 소명을 찾는 그 위로가 한 방에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이 성경의 위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경에서 가장 많은 위로를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가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쓴 편지에 보게 되면 다양한 위로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바울 자신의 인생도 위로 때문에 살아났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그 누구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은 이전에도 감옥에 여러 번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에게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니었지만 로마 감옥에 갇히는 순간 아 이게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옥의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은 대단히 낙심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인데 그 편지의 서두에 보면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 로마 감옥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중죄수들이 있는 감옥인데 누가 거기 들여나 보내주겠어요. 근데 그런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준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말 번역은 격려인데 위로랑 이게 그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이 그 격려를 받아요. 누구에게서 격려를 받냐면 온의 시보로입니다. 오네시모가 아닙니다. 오네시보로로부터 격려를 받아요. 멀리서 왔어요. 에베소, 한 1500km 떨어진 에베소에서 바울을 친히 찾아와서 바울을 격려해 줬는데 이때 바울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감옥에 중죄수들이 수감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 바울은 거기서 온 땅을 향하여 펼쳐나가는 복음에 거침없는 힘을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는 자세하게 어떻게 디모데가 복음의 사역을 이어갈 거를 쓰고 있는데 이 모든 단서가 어디서 있냐면 한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해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로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왜 선택이 되었냐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이 3절부터 10절 사이에 위로라는 말이 9번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을 위로의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9번의 위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사가 3번이고요. 명사가 6번입니다. 세 보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위로하다 3번, 위로라는 명사 6번, 위로 교과서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위로의 교과서에 나타나는 위로의 공식을 세 꼭지로 뽑아볼 겁니다. 여기 먼저 뽑아드리고 성경 보고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선포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위로가 특별히 바울이 경험했던 위로는 고난 중에 경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받은 위로의 이유를 알아서 그 자신이 위로받은 까닭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로의 재생산과 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고 확인합니다. 3절과 4절이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읽으시면 이 내용이 파악될 겁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세 꼭지가 거기 그대로 나오죠? 복습해 봅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고난 중에 위로가 특별하게 더 도드라지게 경험되어진다.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석 꼭지.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연마하는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이냐면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성을 내가 익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속성이 익혀져야 돼요. 그 속성이 익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익혀지면 그게 밖으로 나가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위로에도 똑같은 원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씩 이 위로의 원리들을 살펴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사실 저는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온다고 믿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 3절에 보시면 중간 뒷부분이죠.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위로의 하나님. 시작은 찬송하리로다요. 에베소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 이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그의 속성을 아는 것은 어떻게 익혀지냐면 선포하는 걸로 익혀져요. 단순히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진짜 아는 하나님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 근데 위로의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 앞에 자비의 아버지. 그 위로와 자비가 거의 비슷한 말이죠.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곧 아버지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하나님 이렇게 써요.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하나님 이런 말도 써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면 동격,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이라는 뜻도 되고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른다. 이 관계도 형성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를 선포하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포의 능력이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가 선포는요 척박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게 하는 능력이세요. 여러분 척박한 곳에 가시면요 성도가 할 일 중에 하나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막 부르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막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선포예요.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여러분 만나실 때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너무 대놓고 하시면 조금 이상하게 느끼니까 속으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는 척박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돕는 우리 성도가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에서 위로가 시작이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머릿속에만 알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선포하는 그 우리의 선포 중에 위로의 하나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동의가 되셔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로는 정말 다양하게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위로가 오는데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숙지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LA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성도님들이 모이진 않았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그 당시에 출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목사님, 담임 목사가 직접 연락하고 또 신방도 필요하면 하고 그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좀 시험에 드셨대요. 위로가 필요한 것 같다고 이렇게 옆에서 알려줬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입시 문제예요. 요즘 이제 입시철이 우리나라도 됐는데 당시에 이민자들은 한국처럼 그렇게 입시 문제로 이게 마음에 그런 이제 짐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입시는 역시 입시죠. 그 권사님의 자녀가 공부를 잘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넣는데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낙심이 돼가지고 상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놓으신 거예요. 연락을 드리고 신방을 가겠다고 이렇게 그러는데 좀 그렇게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낙심에서 회복이 됐대요. 왜 회복이 됐는지 아세요? 자녀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도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인간의 위로는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의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도 그 고난 중에 와요.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시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중에 오는데 내가 이 고난 중에 오는 위로를 잘 받아 소화하면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눌 때 3주 전에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고별설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별설교 맨 끝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고별설교를 할 때 그 고별설교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제 제자들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고별하는 겁니다. 고별하실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맞았어요. 맞았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나 대신 너희에게 오시는데 내가 너희를 돌보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돌보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다 이해가 되셔야 정상입니다. 자, 보혜사라는 요 단어 헬라어죠. 이 헬라어의 보혜사라는 단어와 오늘 위로의 교과서인 본문에서 아홉 번 사용되고 있는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가 커이 동의어예요. 자, 발음을 좀 들어보세요.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이시스예요. 뒤에 토스와 시스 차이입니다. 토스 뒤에 우리 영어식으로 TOS가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을 말해요. 인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권면하는 인물, 그 인물이 성령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위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이건 뭐냐면요, 위로는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가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대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위로하신다. 딱 맞는 꼴이죠.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성령의 역할로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게 참된 위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우실 때마다, 고난에 있을 때마다, 아니 고난에 없다 할지라도 이 위로를 경험하고 이 위로를 맛보아 할 수 있는, 이게 어떤 맛을 갖고 있는지, 이 위로가 어떤 특징인지를 알아서 그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 위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되셨어요? 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자막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떡하고 어떡하도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평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지난주 설교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이 중간 클라이맥스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끝나요. 지난주 금요일날도 이걸 잠깐 복습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그 특징과 맛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 한 절을 보시면, 자막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원하셔야 됩니다. 이건 성도의,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느끼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치명적일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위로를 받을 때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요. 바울도 결국 이런 패턴으로 위로받았어요. 고린도 후서 여러분 읽다 보면 6장쯤 가면 그런 게 나와요. 바울이 엄청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한 중에 그가 위로를 받아요. 어떤 위로를 받냐면 성령이 위로를 주시는데, 네가 진짜다, 네가 진짜 사도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거다, 이런 확신을 받으면서 바울이 고난 중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위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고난 중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허비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에 관한 바울의 이야기들을 쭉 관찰해보고 위로에 관한 성경의 지침들을 살펴보면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바울도 주변 사람들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까 오네시보로 얘기했잖아요. 오네시보로 얘기했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도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아,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야 되니까 고린도 후서만 제가 간략하게 그 개관을 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바울이 목회했던 어떤, 선교했던 어떤 도시보다 바울이 힘들게 목회하는 곳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힘들지 않은 장소가 있을 수 없지만 모든 장소에서 바울은 핍박을 받았고 적대시 당했지만 고린도에서 당했던 고통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보통 고통보단 더 심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다른 곳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 안 믿었어. 복음을 전한다고 그냥 이렇게 내몰았어. 뭐 좀 때리기도 하고 때쫓기도 하고 그거였어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참 복음을 듣더니 그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비교하고 있어. 우리 바울보다 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네? 바울보다 더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잘생겼네? 이건 제가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야사에 보면 바울이 못생겼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울보다 잘생겼네? 바울보다 목소리도 좋네? 뭐 이러면서 바울보다 학력도 좋네? 뭐 이러면서요. 비교당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그냥 핍박을 당하는 것 중에 뭐 이렇게 몸으로 당하고 좀 이렇게 좀 거부를 당하고 이런 건 이기기에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비교를 당해. 거기다가 고린도에서는요, 자격 시비도 있었어요. 아니, 진짜 사도래? 바울이 어떻게 진짜 사도래? 예수님을 만나나 봤나?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이런 무시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학문적으로 좀 모자라는 것 같아. 말솜씨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것 같아. 이런 시비를 바울이 겪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바울에게 진짜 위로를 줬습니다. 위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시.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란 이름 자체가 그가 주시는 위로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진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위로받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 쓰고 있는데 이렇게 써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 안에서도 내가 위로를 받았고, 내가 그렇게 힘들 때 고린도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더 이상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는 것 같아서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심하게 편지를 써요. 아주 심하게 편지를 막 써요. 그리고 또 후회를 해. 바울 막 심하게 편지 써놓고 후회를 하는데 디도 바울의 그 영적 제자인데요. 디도가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갔다 오면서 바울 선생님, 교회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위로를 듬뿍 받으면서 또 본인이 회개를 해요. 내가 심한 말 썼던 걸 회개한다. 또 이런 바울이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겪으면서 그 인생의 가장 깊은 위로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맛을 보셔야 돼요. 이건 맛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맛을 알아야 돼요. 아, 요 위로가 인간적인 위로구나.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구나. 성령이 주신 위로구나. 이것을 맛으로 분별할 줄 아는 성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책을 우연히 읽던 책 가운데 요리사가 쓴 책이 있었어요. 요리사 최강록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내 인생의 요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비교적 젊은 셰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어떤 음식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음식을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분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걸 요리하는 거하고 비교할 때가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요리는 라면밖에 못합니다. 근데 이게 설교를 준비하고 다루는 게 꼭 요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봤는데 재미난 그 배움이 하나 있었어요. 몇 개 있었는데 오늘 하나만 나눕니다. 그분이 맛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맛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친숙한 맛에 창조적인 것이 하나 더해지는 거래요. 저는 그건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맛보아 안다는 게 그런 겁니다. 위로를 맛보아 알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감으로 알아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맛이 하나 더 추가돼. 야, 그럼 그 위로가 진짜 명품 맛깔나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의 맛을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의 맛을 꼭 아는 성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약함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순간에 위로를 해주셔요. 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 위로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힘든 중에 있지만, 그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중에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맛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위로하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지금 마음에 드는 이 결심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가 위로할 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어떻게 위로할 줄 모르겠으면 오늘 말씀에 그냥 본래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리고 내가 환난 중에 받은 위로를, 내가 받은 위로를 내가 착하게 간직하고 그 위로가 어떤 맛인지를 내가 보존하고 있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맛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에 위로가 아홉 번 나왔는데 이게 이제 보혜사랑 같은 어원의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말고도 성경에는 다른 형식으로 말하는 위로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를 다 이렇게 뒤져보면 이런 의미로 결론이 나죠. 때로는 위로가 우리에게 힘을 줘요. 때로는 위로가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격려 있잖아요, 격려. 힘을 공급해줘요. 때로는 위로가 옆에서 아주 공감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해줘요. 네가 가는 길이 맞다. 네가 하는 일이 옳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위로도 있어요. 어떤 때는 위로가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시원케 한다, 이렇게 표현도 돼요. 정말 다양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걸 하나하나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총결로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주신 성령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해줍니다.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좁은 곳에, 갇힌 곳에 두는 게 아니고 넓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 있죠. 사방이 다 둘러싸여도 위는 열려있다. 그 얘기 아시죠? 네, 위는 열려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위도 닫혀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위는 열려있다 해서 위를 보니까 위도 닫혀있더라고요. 깜깜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좀 잘못 가르쳐드렸냐 그랬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거기에 그 어둠을 뚫고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빛은 어둠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빛 속에 생명이 있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고 나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근데 위로가 위로부터 왔을 때 우리를 넓은 곳에 둬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기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내년에 대해 읽으시겠죠?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를 넓은 곳에 두시고, 넓은 곳에 두셨다고요.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이신 위로. 하나님이신 위로는 작고 꽉 막힌 것 같은 내 감정과 내가 만든 내 현실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와서 넓은 곳에 우리를 두시는 그런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자, 시편 두 편을 보겠습니다. 31편 8절. 원수의 손에 나를 넘기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느니라. 이 넓은 곳에 세우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소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라고 격려하시고 또 도전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 그 맛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